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이나 평화협상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로 나오는 합의도 일절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우리 없이 이루어진 어떤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점을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든 양자협상, 다른 주제가 아닌 오직 우크라이나에 관한 양자협상이 우리 없이 진행된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양자협상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화로 진행되는 것은 푸틴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므로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유쾌하지 않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가 없으며 유럽 국가들도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즉각 개시를 공론화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시간 뒤에 다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방금 통화했다고 밝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협상 개시에 동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연쇄 통화 내용을 소개하던 중에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동등한 일원으로 간주하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관해 유럽 유력 매체인 가디언 신문은 트럼프와 푸틴이 유럽 지도자들을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하려는 모습에 유럽 국가들이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되면 우크라이나 영토가 분할되고 이어서 유럽 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커질 거라고 인디펜던트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종전협상에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가 배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2일 소셜미디어 X의 트위터를 통해 어떤 협상에서든 유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 보존은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칼라스 대표와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외교장관들은 이날 파리에서 회동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어떤 협상에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공식 협상단 구성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현안 논의를 위한 협상단을 짜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상황 논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예정대로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석방하겠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휴전 합의를 둘러싼 갈등 이후 중재국 관리들과 긍정적인 논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앞서 서명된 휴전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포로 교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아울러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가 주택건설 자재, 의료장비, 연료, 구호물품 등의 가자 반입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이스라엘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휴전합의의 이행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국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와 닛산의 합병 협상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두 회사는 13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협상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수장이 미국 정부에 해외 원조 자금 지원을 재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세수 WHO 사무총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미국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랑을 고백하기 딱 좋은 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특별한 날로 기념하는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앞두고 세계 주요 언론은 발렌타인 데이의 선물의 대명사 초콜릿 맛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올해는 달콤한 초콜릿에 담긴 사랑의 설렘보다는 초콜릿 앞에서 겪게 되는 망설임 때문에 씁쓸한 맛이 더해졌다는 내용인데요. 3년째 이어진 밸런타인데이 초콜릿값 인상에 이어서 추가 인상 예고도 있어서 이제 초콜릿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큰 선물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콜릿의 잇따른 가격 인상은 원료인 코코아 콩 농사가 몇 년째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코코아 공급난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요. 6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는데요. 코코아의 주요 생산지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 날로 심각해지는 극단의 날씨, 또 병해충 문제로 생산량은 계속 줄고 있고 코코아 확보를 둘러싼 투기는 더 커지고 수입이 줄어든 농가는 농사를 접고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악순환에 초콜릿값이 내려올 줄 모르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AP통신이 전한 유럽의 한 초콜릿 단체에 따르면 2022년 여름에 1톤당 2,000달러 아래였던 코코아 콩 가격이 지난 크리스마스 대목에 12,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톤에 1만 달러 수준입니다.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이 자구책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밸런타인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빵집 등 업체가 초콜릿을 덜 쓰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꾸고 있고요. 남미 에콰도르가 새품종 개발 등 코코아 농사에 또 적극 투자하고 있어서 초콜릿 수요와 공급 천천히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9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14일 금요일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강도, 양강도 일부 지역은 오전에 가끔 구름 끼겠고요. 황해도, 해주와 용현,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바람은 동쪽으로,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사이로 기온 많이 올랐습니다. 평양과 함흥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고요. 신의주 청진이 영하 8도, 개성 영하 4도, 원산 영하 1도.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8도, 해산 영하 1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8도, 신의주 4도, 함흥 원산 12도까지 오르고요. 중강의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해산도 영상 1도입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는 4m로 오전의 물결 높겠습니다. 서해는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로 서해상은 오전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외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고 협상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털시게버드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와 로버트 F. 케네디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2기 내각 후보자들이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재개를 허용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정상, 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위한 협상 중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 시간 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We had a great call and it lasted for long time, over an hour, this morning.
네, 푸틴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고 통화가 1시간 넘게 지속됐다는 겁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도 평화를 원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전쟁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도 지금은 휴전을 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자신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둘 다 동의했듯이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죽음을 막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라는 지시도 내려졌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협상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에게 협상을 이끌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위트코프 특사는 중동 문제를 담당하지만 최근 러시아에 구금됐던 미국인 마크 포겔 씨의 석방을 주도했는데요. 이 포겔 씨는 11일 백악관에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정말로 매우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다면서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관계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그 휴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직접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로 주로 대화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면 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I'll be dealing with President Putin largely on the phone and we ultimately expect to meet. In fact, we expect
네, 주로 전화로 푸틴 대통령을 상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오고 자신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도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나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정상의 어떤 회동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먼 미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사람 다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잘 알고 있고 만나기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그 통화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화가 아주 잘 진행됐다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처럼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하는 뮌헨 안보 회의에 관해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의 결과가 긍정적이길 기대한다면서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멈출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우크라이나도 방문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약속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는 걸 생각해 보겠다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평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흥미로운 질문이라면서 그들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이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관해서는 약간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지라면 어떤 얘기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약간 배제하고 있느냐, 그럴 위험은 없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 있는 한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임기가 끝난 상태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로 5년 대통령 임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있죠. 네. 자,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특수 상황은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치른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네, 개인적으로 실용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전부터 러시아는 그걸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해왔고 나는 그에 대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대부분의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표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 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쪽 반응도 보겠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팀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만큼 평화를 원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해냅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 소식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12일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요. 예. 각국 정상들이 백악관으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달 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시작으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백악관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모디 총리는 백악관에서 이뤄지는 네 번째 정상회담 상대입니다.
네, 그만큼 미국이 인도를 비중 있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 다뤄질까요?
네, 무역과 이민, 국방, 전략적 관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인도는 특히 지난 몇 년 새 중국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며 미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는데요. 인도 정부 관리들은 이번 모디 총리의 방문을 통해 양국이 새롭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예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무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도와는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거대한 관세 악용자들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케빈 헬셉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10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는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모디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한 양자무역 관계로 나가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모디 총리로 봐서는 부담이 작지 않겠는데요.
예, 미국과 무역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인도는 이미 몇 가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네.
최고급 모터사이클과 자동차 등 미국의 수출에 도움이 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게 그중 하나입니다. 인도는 또 미국산 무기와 가스 수입도 확대할 방침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미국과 인도, 인도와 미국 두 나라 사이 교역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은 인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지난해 양국의 무역 규모는 12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인도는 약 4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고요. 미국은 반대로 인도와의 무역에서 460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인도는 이 조치에 어느 정도 영향 받습니까?
네, 인도 관리들에 따르면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인도는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번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에서 국방 문제,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죠?
네, 인도는 현재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 장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의 전통적인 무기 수입국은 러시아였는데요. 인도는 구매를 다각화하면서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등 국가에서 이제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수입을 강조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모디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산 보안 장비 조달을 늘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의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까요?
네, 불법 이민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인도인 불법 체류자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약 72만 5천 명의 인도인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데요. 인도 정부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협력하고 이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군 군용기에 실려 귀국한 인도인들이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로 귀국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인도 외무부는 여성과 어린이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상원으로 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 속속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스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DNI 지명자가 10일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버드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네, 숫자를 보니까 의원들 당적에 따라서 표가 갈린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정부 기밀 유출 등에 관한 발언 등 개버드 국장의 과거 언행이 문제되면서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개버드 국장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요.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53명 중 미치 맥코넬 정 상원 공화당 대표만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에 지낸 개버드 국장은 군인 출신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파병되기도 했었는데요.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2022년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공화당에 입당했습니다.
네, 인준 과정에서 비판을 받았던 게 과거 언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됐던 건가요?
네, 개버드 국장은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요. 또 시리아를 방문해 지금은 축출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만나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 극비 문서를 유출하고 러시아에 망명을 요청한 전직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씨를 옹호하며 스노든 사면 법안을 지지했는데요. 인준청문회에서는 바로 이런 논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요. 일각에서는 개버드 국장이 정보 분야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상원 인준안 통과됐습니다. 개버드 국가정보국 DNI 국장 취임 소감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개버드 국장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취임 선서한 후 미국 국민은 정보기관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가안보에만 전념해야 할 기관이 무기화되고 정치화되는 걸 봐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행정부에서 봉사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게 진정으로 겸허하게 느낀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미국 국민이 매우 명확하게 대통령께 전달한 그 사명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13일에도 상원에서 인준받은 지명자가 나왔습니다.
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투표가 13일 상원 본회의에서 열렸는데요. 52대 48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날 개버드 국장 지명자 투표와 같은 표결 결과고요. 네. 역시 공화당에서 미치 맥코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던 맥코넬 의원은 성명에서 백신에 대한 케네디 지명자에 대한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케네디 지명자는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맥코넬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케네디 지명자 지금은 이제 그 장관이 됐죠. 백신에 대한 입장을 두고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케네디 지명자는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부터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등 잘못된 의학적 주장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또 현재 백신 반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기관 어린이 건강보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케네디 지명자가 미국 보건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경고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적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인준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보건후생부라고 하면 미국의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그 업무가 아주 방대한 그런 곳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립보건원 NIH 등 정부 주요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비롯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정부 주도 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네.
자, 이런 주요 부서를 맡게 된 케네디 지명자는 미국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자 케네디 대통령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인데요.
네.
자, 케네디 장관 역시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지난 2023년 10월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하차한 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네. 자, 개버드 국장, 케네디 장관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발표가 나올 때부터 아주 험난한 인준 절차가 예상됐던 후보들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논란이 되는 후보가 한 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예, 캐스 파텔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도 인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연방 검사 출신인 파텔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와 국방부에서 일했는데요.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FBI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한 것을 수사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FBI 수장에 오르면 FBI의 감시 권한과 정보 활동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13일 상원 법사위원회 표결에서 12대 10으로 파테의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됐고요. 이르면 다음 주 상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상원 인준 과정에서 눈길을 끈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13일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와중에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네.
자, 맥마흔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목표는 교육부 주요 프로그램의 자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상원 의원들이 지지하고 의회가 지지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더 잘 기능하는 교육부를 갖기 원한다며 하지만 교육부를 폐쇄하려면 확실히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 공무원 관련 정책을 허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조지 오툴 판사가 12일 연방정부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정부를 개편하고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의 손에 들어준 겁니다.
네. 자, 법원에 올라간 정부 정책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방정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9월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앞서 미 인사관리처 OPM은 최근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연된 사직 또는 fork in the road, 즉 갈림길이라고 명령된 이메일을 보내 2월에 일을 그만두면 근무에서 즉시 면제되지만 9월 30일까지 급여와 복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자발적 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에 미국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 공무원 노조 등은 200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에게 사직을 제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오툴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노조의 이의를 제기할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오툴 판사는 노조는 포크 지침에 필요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원래 그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신청 기한이 언제였었습니까?
지난 6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신청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오툴 판사가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마감 시한을 10일까지로 연기했는데요. 오툴 판사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12일에 이전 명령을 뒤집고 재개를 허용한 거죠. 자, 이로써 정부는 신속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편 노조는 또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자발적 퇴직에 동참한 공무원들 얼마나 됩니까?
네, OPM에 따르면 12일을 기준으로 약 7만 5천 명의 연방 직원이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연방 공무원이 약 4%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백악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5에서 10%의 인원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최근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외 원조와 지원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해외 원조의 일반적 성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자국 기자입니다.
So, no, if not when it comes to fraud, if there's fraud, these people are lunatics. And if it comes to fraud, you wouldn't have an.
지난 2025년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기자들 물음에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를 없애라는 자신의 명령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외 원조와 지원을 집행하는 USAID가 사기로 가득 찼다면서 자신의 지시를 옹호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미국외교협회 CFR은 해외 원조가 한 나라를 돕기 위해 다른 국가에 보내는 돈이나 서비스 혹은 물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22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유형 혹은 무형 항목을 해외 원조로 정의했습니다. 무형 항목에는 증여와 대출, 판매, 신용 제공,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 교육이나 서비스, 기술 조언, 부동산, 개인 혹은 혼합 자산, 농산물, 달러나 미국 정부가 보유한 외국 통화도 원조 항목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The U.S. spent just short of $70 billion on foreign aid in fiscal year 2023. Most of that through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FR은 해외 원조가 수혜국 경제성장 지원이나 사회 프로그램 강화, 위기 대응 혹은 국방력 개선 등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위기 기간 한 나라가 지역병원을 지원할 자금이나 약을 투여할 의사 형태의 서비스, 약품 형태의 물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CFR은 가난한 나라만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같이 GDP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에도 주기적으로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CFR은 해외 원조를 흔히 네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인도적 원조와 개발 원조, 군사 원조, 그리고 정치 경제 원조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해외 업무 예산에서 해외 원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상업 및 인도적 이유에 근거해 미국의 해외 원조가 많은 연방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다양한 목적을 지원합니다. 네, 미국 전체 ABC 오늘은 미국 해외 원조의 일반적 성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부산에 있는 장대현 중고등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은 한국 영호남 지역 최초의 탈북민 그리고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기숙형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통일한국 미래에 꼭 필요한 글로벌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장대현 중고등학교의 통일 동아리 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장대현 학교는 미리 배워보는 작은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학업에 정진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 공동체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장대현 학교의 김민지 학생이 자신에게 장대현 학교란 어떤 곳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형 학교의 장점인 공동체 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협동 정신을 갖게 한다고 말했고요. 또 통일 동아리 활동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장대현 학교 통일 동아리에 관한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노경아 교사입니다.
통일 동아리는 사실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꿈꾸는 디케 동아리 활동인데요. 거기서 이제 일반 학교 친구들 또는 탈북 대안학교 친구들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법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학교의 특색에 맞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데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북한에서 직접 탈북을 하게 된 아이들 그리고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들 또 남한에서 태어난 북한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자기들의 힘으로 저는 한 거라고는 지도밖에 없어요. 제시하고 조력만 했지 정말 다 아이들이 했거든요.
지난해 통일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은 모두 6명이고요. 통일 동아리의 이름은 FM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뜻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다시 노경아 교사입니다.
프리덤 메이커, 그러니까 자유를 만드는 사람들. 자유케 된 자로서 어떻게 이 통일을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통일을 이끄는 리더가 되자 이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게 묻지 않는 이야기라는 탈북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를 통한 수기집들도 작성을 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국민청원에 글도 남기고 토론회도 모의 유엔 회의 이런 것도 만들면서 진행하고 그리고 장마당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북한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 통일 동아리 부장은 이소연 학생이 맡았었는데요. 2021년부터 장대현 학교에 다녔고요. 중국 허베이성에서 태어나 7살 때 한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탈북민이고 자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 통일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활동 얘기도 들어봅니다.
통일 동아리 활동으로 북한의 실상이나 인권에 관련된 카드뉴스 제작이나 전시회도 했었고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기를 담은 책도 것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활동 중에는 책을 제작하는 것에 제일 중점을 두었는데 책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학교에 편지들이 왔었는데 그게 어떤 고등학교에서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과 약간 소통을 하고 싶다 해서 편지가 왔었는데 그 편지에서 너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오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학생들은 탈북민에 직접 인터뷰해서 다가올 통일의 희망을 담은 책자 아무도 내게 묻지 않은 이야기를 제작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응한 분들은 모두 저희 학생들의 지인이나 지인 어른분들인데 주변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혹시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고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간 기초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니까 아예 안 했고 그랬었는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익숙해지고 구체적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인터뷰하는 분들이 모두 아는 분들이긴 했지만 그 탈북 과정이나 아니면 그들의 심정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고 또 탈북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탈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인상이 깊고 마음에 울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소연 학생은 자신의 어머니를 인터뷰했는데요. 인터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놀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하시고 탈북을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하게는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탈북을 했고 그때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탈북을 하시고 저를 중국에서 키우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것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지만 그의 자세한 건 잘 모르니까 크게 와닿는 건 없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날 포기하지 않았고 날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더 효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터뷰를 통해 이소연 학생은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요. 또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또한 이소연 학생은 앞으로도 북한 인권에 관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저는 진로 쪽이 사회 관련 쪽이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교 영향이 좀 강한데요. 저는 사회 문제 쪽에서도 특히 약간 통일 쪽에서 관심이 많은데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북한에서 왔던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저도 들은 게 있고 또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받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통일부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게 지금은 목표입니다. 북한 인권 쪽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노력을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통일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한 김민지 학생 또한 통일에 관한 글을 쓰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거 아니지만 탈북 자녀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그런 정체성들을 제 삶에 제대로 녹여내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학교에 오니까 먼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잘 자리 잡은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북한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북한 인권을 바라볼 수가 있는지 통일을 위해 미디어가 제시하는 긍정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통일에 관한 방향으로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일에 관한 대한교과 과목을 위주로 듣는다고 하는데요. 이 훗날 김민지 학생이 쓰고 싶은 기사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만큼 한국의 아이들이 굉장히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요. 분단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멀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워줄 수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유린이 심각하니까 인권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통일 지향적인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장대현 학교에서 부회장을 맡았던 김지연 학생은 장대현 학교의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진짜 좋은 사람들과 흔히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서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가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거나 직접 학교에서 너가 이런 진로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강사님들 초청해주겠다 라면서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대사관님들 흔히 볼 수 없잖아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런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 김지연 학생은 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은 바로 선생님이라며 자신 또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을 수 없다. 학생들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선생님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항상 늘 감사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늘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제자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제자에게 좀 더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답장으로 노경아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사랑하는 장대현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 너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지는 잘 모르겠구나. 장대현이라는 안전한 곳에서 나 자신을 찾고 존재의 시작을 탐구하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길 바란다. 너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란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널리 널리 전파해주렴. 사랑해.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양보하다, 타협하다, 영어로는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Now, before we get started, I want you to know I will not give in. I will never yield an inch on this project.
Can we meet halfway?
I don't know.
Please?
Okay, let's meet halfway.
Johnny, I will not give in.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I will never yield an inch on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1인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타협하자는 말로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Can we meet halfway?
John의 대답도
Let's meet halfway.
반반씩 양보합시다. 중간 지점에서 만납시다. Let's meet halfway.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Compromise, 타협하다, 양보하다, concession, 양보, 타협. 이 두 단어, compromise, concession을 사용해서도 양보와 타협,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thought you might compromise on this project.
I'm sorry, I can't compromise or make any concessions on this project.
제가 잔에게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타협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ought you might compromise on this project.
잔의 대답은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겠다.
I can't compromise or make any concessions.
반반씩 양보해요. Let's meet halfway 또는 compromise. 타협하다, 양보하다, concession, 양보, 타협, compromise. Concession,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나 거래를 타협하는 것을 영어로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자리를 양보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tired. And why didn't you answer my phone?
It was a long trip. I gave up my seat to a pregnant woman. I was holding my briefcase, standing on a bus for an hour. Just imagine that.
제가 잔에게 피곤해 보인다며 전화는 왜 안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잔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했습니다.
I gave up my seat to a pregnant woman.
여기서 양보하다, gave up이 사용됐는데요. 이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리를 양보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포기하고 내어주었으니까 양보하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I gave up my seat to a pregnant woman.
나는 내 자리를 임산부에게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을 때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문하세요. 이렇게 순서를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not ready. Go ahead. I'll order after you.
먼저 하세요.
You first. Go ahead. After you.
네, 그럼 끝으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요. 반반씩 양보해요. Let's meet halfway.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I will not give in. I will never yield an inch on this project.
Can we meet halfway?
Oh, I don't know.
Please.
Okay, let's meet halfway.
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반반씩 양보해요. Let's meet halfway. 나는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I gave up my seat. 타협과 양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년 전 콜롬비아에서는 서방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분쟁이 평화 협정 체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협정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무장 조직 간의 충돌이 새해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에 카타툼보 지역에서 무장 조직 간의 전투로 8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분쟁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협이 있으며 인종 공동체, 여성과 어린이들이 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시시아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평화협정은 50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잔악 행위와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여전히 장기적인 분쟁의 상처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the government of Colombia to continue its commitment to attaining justice for victims and survivors.
도로시시아 대사는 우리는 콜롬비아 정부가 성폭력의 생존자를 포함한 분쟁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콜롬비아는 안보와 안정, 그리고 마약 퇴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1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이 지원에는 콜롬비아가 분쟁 피해 지역 사회에서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1억 2,500만 달러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도로시 시아 대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과 젊은이들이 겪고 있거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큰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 영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ir healing as well as their ful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peace dialogues are essential components.
도로시 시아 대사는 그들의 치유와 평화 대화에 대한 완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필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젊은이들은 콜롬비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하는데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시 시아 대사는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불법 무장 조직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ast peace processes have made clear that a security strategy is essential to pressure illegal armed groups.
도로시 시아 대사는 과거 평화 과정은 불법 무장 조직들이 선의로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잔악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시 시아 대사는 최종 합의 이후 8년간의 평화협정의 이행과 콜롬비아의 악화되는 안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시 시아 대사는 모든 콜롬비아 국민을 위해 평화를 이루는 작업에 모든 관련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비뉴 SW 워싱턴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